우리 주변에 참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박해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우는 사람. 다 무시할 수 없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각각 대할 때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들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 그러면서 조금 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게 지내고 원수는 직접 가지 말고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면 먹이고 마시고 그래서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한두 번 애쓰면 조금은 흉내를 내겠는데 매번 이렇게 살아라 할 때에 자신 없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해를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저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저도 어릴 때 박해는 당했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예.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개인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또 악으로 나를 대하고 무엇보다도 참 원수를 저 사람은 내 원수다 할 정도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피폐하게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겠으며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괜히 원수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나하고 좀 다른 결 다른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날 죽이겠다고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쫓아다니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딱 12장에 들어오니까 아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니까 아멘 하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구절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차라리 11장까지 끝내고 바로 16장으로 넘어가서야 했다. 안부 인사 끝내고 끝내지 12장부터 13, 14, 15장은 온통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닌 도덕적 수련을 통해서도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고 우울하고 좀 그랬습니다.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가정과 또 제 아이들과 심지어는 저 자신에게도 조금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저는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폭파시키겠다고 그런 울분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고 뉴스를 듣다가 저런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자는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저 유족들이 저렇게 울어보고 난리를 피우고 기절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 사형제도는 있는데 사형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가 나고 이런데 동참하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뭐 어떠하라는 거냐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악한 자나 원수에 대해서는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이렇게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맞으면 차라리 자결할 정도의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을 때 왼편 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뺏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치욕에 내 성적 순결과 내 모든 재산을 완전히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내가 덮고 자야 될 마지막 이불과 같은 거두까지도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자가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이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교훈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적어도 그 정도의 삶을 요구받는 도덕적 요구가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삶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나라에 들어온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따르는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권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고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 코스를 밟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이게 뚜렷하게 전 하나님이 저 가정에 진노를 내리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거의 모르지만은 드러나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가정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바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풍지박산시킵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과 그 친척, 그 개인이 인생살이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저 자식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일들을 그 가정에 폭탄처럼 던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영적 자리였는데 우리의 신분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하는 법적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만 그런 원수된 내 마음대로 하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끔씩은 눈물 흘려주고 좀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산 적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정말 불쾌하고 정말 나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오른편 뺨을 한 대 갈겨주고 싶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아가지고 길거리에 벌거벗겨서 치욕의 삶을 복수로 갚아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힘이 조금 있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오리로 끌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그런 재성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오늘도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살아보니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 지는 것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피해를 줬다 그래서 나도 시원스럽게 복수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그 순간에 나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나도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럼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 나도 같은 동종의 악한 사람이 되고 내 세월을 그런 날들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날을 보내야 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사람이냐고요?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악한 일로 복수했다고 나는 시원하지만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끝에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 말만 들을 거야.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거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러라고 나에게 주신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겪고 박해를 당하고 악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이럴 때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뉴스에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가 가벼운 형량을 받고 나올 때에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치고 돌을 던지고 이 나라가 썩었다고 죽었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큰 도둑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약한 자들만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러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내보내느냐고 같이 화가 나고 막 울분이 솟아나고 그렇게 됩니다. 너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난 그분 따라 살 것이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사지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인생을 탈취해가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 분명한 내 신분과 내 입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 들었다고 그리고 피해봤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많은 날들을 많은 시간을 다시 가해자가 되고 싶고 혹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자서 울고 그 상처 속에 사로잡혀서 빗장을 지르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내 이 귀한 생애를 이 세월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녀의 삶을 살고 나를 주인으로 모신 그 길을 가야지 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왜 거기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왜 너는 똑같이 그 악한 자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느냐 탓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는 것도 갚아주는 것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괜히 사람들에게 날 알아주라 나는 이렇게 당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울고 울고 다니지만은 누가 내 인생을 보상해 줍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그 말씀대로 손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는 악을 상대하지 않고 그 악을 끌어안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위해 죽으러 왔고 악한 자를 위해서 죽으러 왔지 선인 의인을 위해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붙들고 죄 짓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면서 막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처벌해가지고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하시고 끌어안고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보복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악을 가지고 달려들고 해도 나는 그 악이 그 악한 자가 어찌하지 못하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악이 이기지 못하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끌어안고 죽으세요. 억울한 죽음이 어딨습니까? 동기도 방법도 전부 다 불법이었습니다. 온통 우리는 그래도 걸맞는 대우라도 좀 받고 그렇게 살지만 칭찬도 듣고 자랑거리도 있고 그러지만은 당신 자신이 느끼는 그 결핍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 내가 좀 공부도 좀 했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졌다 싶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외롭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전부 다 끌어안고 가십니다.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왔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위에서 주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자신의 인생과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의 그 가해에 의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끌려가는 안 있지만은 나는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건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신다. 아버지를 나는 기쁘게 한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나는 내 인생을 다스리지 저 일이 저 악한 것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시야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 그래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선함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그 선함이란 끌어안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해결하시고 넘어서십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악을 제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끌어안고 죽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상에서 악을 없애지 않고 지금도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젊은 날에 뭐 학생 운동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저런 참 말하면 되게 목상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던 게 뭐냐면 도대체 2000년 동안 뭐 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죄악의 세상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모순적인 역사의 열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고. 뭐 했냐고. 와서 뭐 사랑을 얘기하고 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왜 더 많은 악이 존재하느냐고. 제가 한참 그 학생 시절에 부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는요,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무엇을 든지 썰어가지고 그렇게 쓰레기통에다 쳐박아 놓을 수가 있느냐고 난리, 말싸,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건이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교묘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에 걸쳐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그 악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당신도 그렇게 사시고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이 이길 수 없는, 악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저질러도 동일한 악한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대로 둘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 정부의 어떤 법적 시스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몇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회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응하는 처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처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100% 정확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묘한 법의 적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억울하고 악한 세상에서 선함으로 버텨내고 있는 이 피해자이면서도 용서하고 견뎌내는 것을, 너가 하지 마라, 너가 하지 마라, 너는 힘도 없거니와 너가 하면 너도 동일한 악인이 되고 동일한 악한 세상이 되니까 너는 끝까지 나의 길을, 제자의 길을, 하나님 자녀의 길을, 내 자녀만큼은 그 길을 가고 그 나쁜 악과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손을 봐주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고 내가 그놈 죽이고 내가 그놈 손보겠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서, 주인이 종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심판하는 자리에 가, 너는 인간이고 너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당함으로 심판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칼을 빼들고 설치어댐으로 더 악한 세상을 만들고 내 귀한 세월을 악인의 삶으로 시간 낭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희 목사들 몇 명이 좀 산책하자 하고 오늘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젊은 여성 두 명이 같은 코스를 이렇게 가는 얘기를 큰 소리로 하니까 들렸습니다. 그 숲속에서 소리가 울려가지고 남편 흉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아, 여기 데려와서 저 호숫가에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가던 선생님, 데려오지 그랬어,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그래 산지 얼마나 됐다고, 나이도 그래 들어보지 않는데 서로 사랑해서 좋아한다고 같이 살더니 호수에 데려와서 그냥 익사시켜버리겠다는, 그렇게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뭐 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과 살기가 불편하고 힘든데 하물며 박해를 받고 원수가 되고 악으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손볼 테니 너는 나의 길을 가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느냐고, 난 복수하겠다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숯불은 공의의 심판의 숯불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숯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맨정신일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그 어떤 분의 대표 기도가 뭐냐, 김일성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저 학생 때 어느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저 북한의 김일성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얘기도 할 때 예외 마치고 내가 그분 따라가지고 돌로 때릴 뻔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 예수 믿어도 그 놈은 안 돼. 그 아들 놈도 안 되고 그 손자 놈도 안 돼. 다 믿지만은 그 인간은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지만은 우리 집안과 우리 아이를 건드린 그 놈만은 안 돼. 이게 피해자일만.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내가 그놈 손볼게. 네가 손보는 것보다 내가 더 손볼 수 있어. 그렇지만 너가 무슨 기도했니 평소에? 모두가 다 사랑, 모두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사건 하나 겪더니 그놈만은 지옥 보내주세요. 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수준 떨어지는 기도해서 되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같이 복수하고 얽혀서 세월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예수님 가깝게 더 닮아가야 됩니다.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건이 터졌을 때에 생각보다 갈등하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 덜 분노하고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그 결과는 우리의 갈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예?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 데리고 오세요. 제발 좀 그 얼굴 좀 봅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러라고 이런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승승장구 하늘마다 돈 잘 벌고 속 한 번 썩이지 않는 자식들이 있고 맨날 얼굴도 닦아주는 남편이 있고 인간이 아니지만 예? 기침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근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평화롭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은 첫 단추 잘못 낀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닮아갑니다. 그 누림이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나 별이 날 밝히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자초한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어려움의 파도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깊이 상처가 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심지도 않은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일과 함께 때로는 고난과 함께 이 길을 잘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